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석절밖에 안됩니다. 23절 다같이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한 일곱 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으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일곱 번 반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절에는 아주 한 그 부사 하나가 더 첨가해서 그 좋았더라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그다음 무엇이죠?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것이냐. 우리들이 하루 생활에도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재판관이 아닌 재판장, 재판관 노릇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이런 판단을 하나님만에게 속한 소관인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리긴 가려야 되지만은 궁극적인 판단은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고 판단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리어 그게 옳다고 생각하려. 우리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옳다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영감이 풍성했던 사무엘도 그 사울왕 이후에 후계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르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이 베들레헴 동리에 이새라는 가문을 찾으라. 그냥 그 가문을 찾아가면은 그 가문 안에 이새라는 집안의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의 후보로 선택했다.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내가 오늘 이 집에 특별한 일이 있어 왔다. 제사를 드리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갖추면서 이제 차례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맏아들 둘째 셋째 쫙 이제 차례로 앞을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뿔을 가지고 옛날에 저 임금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양의 뿔을 뽑아가지고 일단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서는 그 왕 될 사람이나 선자 될 사람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로 그가 왕이나 선자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만반 준비를 갖추고 지금 부으려고 지금 기다리는데 맏아들이 오거든요. 쫙 보니까 아 키가 훤칠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야 참 임금 자격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임금 될 사람인데 사울왕보다 낫겠구나. 그런데 극히 그도 사람인지라. 어디를 봤어요? 외모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부으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라.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표현도서 쓰는 말인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야 잠깐. 왜 이래 미니. 좀 기다려. 패스. 지나보내라는 거예요. 아 사미를 마음속으로 푹 아쉬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나보냈다. 그대 둘째 또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 참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도 금치 못했겠지만 이제 보고 아들이 다합니까? 아이고 아들이 하나. 그 아버지도 실망했죠. 그 왜냐하면 다 데리고 오는데 막내는 데려왔어요?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수도 치지도 않았어요. 저거는 아직 막내이 저건 무엇에 쓰려고 저건 하나님도 저건 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그 뭐 반신반의하면서 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가 데려왔어요. 데려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도 부으면서도 참 알 수가 없다. 보니 뭐 이 막내 이제 이거 아직 군대에도 못 나갔거든요. 이거 아직 어리고 애된 건데 이걸 못에 쓰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떻게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부었는데 그 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교훈이 뭐인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6장 7절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용모, 모양, 생김새 이런 거. 와, 그 다음에 신장이 뭐입니까? 키가 커야 되거든요. 우선 현대에도 키 큰 사람이죠. 미국 사람도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크고 볼 거라요. 예, 그러다 키 크다고 다 선하는 건 아닌데 골리앗도 있거든요. 아, 이런데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봐요? 껍데기를 봐.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본다고 그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할 뿐 아니라 전혀 숨겨져 있는 부분에 판단 가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때도 뭐 샤워하고 뭐 다 바르고 오셨죠. 머리도 빗고 저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못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은 짐작은 하지만은 잘 몰라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겉 껍데기에서 이렇게 부하 들어가요. 그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에서부터 부하 나와요. 이게 하나님. 오늘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주님이 믿고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세대는 말세가 될수록 믿음이 많아집니까? 믿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상은 예수님 말씀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될수록 믿음이 쉬운 것 같고 편리는 되지만은 믿기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성도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신앙 유지가 힘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지만은 사랑은 결과지, 사랑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로 관찰할 때 그걸 보는 거지, 사랑 가지고 믿음의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의 기본 관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인정받는,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두루 관찰하면서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23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서울 예루살렘에 일주일, 이 12살 이상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물 드리고 몸 바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첫 유월절 세 번 올라가고 네 번째가 돌아가시는데, 처음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같이 계시면서 저들에게 무엇을 많이 행했어요? 표적, 기사, 이적,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연 법칙을, 대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시지요. 그것이 예수님도 이 자연 법칙 안에서 거기에 적응해 가시며 사셨어요. 그러나 가다 가다가는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 표적은, 이 기적은 이렇게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평소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이감과 충격을 주는 교훈입니다. 놀라지요. 또 감각적인 경험까지 시킵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자연 법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를 따서 이거 갖다가 넣고 익이고 얼마 동안 해서 발효가 되고 그렇게 나와야 포도주 나오는데, 예수님은 물을 그걸 초월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마음대로 하시려면 하시거든요. 필요하면은 그런 과정 안 거치고 창조자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그대로 물 부어라, 포도 안 붓고 물을 부어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주었더니 뭐예요? 포도주는. 이거를 표적이라, 기적이라, 이적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인 것을 그걸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은 표적의 민족입니다. 기적적 민족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신앙생활은 표적에서 시작하여 표적으로 진행하고 연속되고 표적으로 결론을 지을 만큼 표적을 많이 본 민족입니다. 그렇죠? 뭐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도 표적이고, 유월절 때 다 죽는데 이 히브리 민족만 안 죽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아, 그날 밤에 마다들 첫 새끼는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민족만은 개도 혀를 놀리지 않고 깨끗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표적, 이스라엘 역사의 표적의 시대를 학자들은 세 시기로 나눠요. 첫 시기는 모세 시대입니다. 얼마나 기적을 많이, 애굽에 그 기적 많이 베풀었죠. 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피가 되게.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물을 갖다 갔는데 피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티끌을 날리니까 뭐 전부 이가 됐어요. 그 어떻게 인간의 힘을 뭐 캄캄하게 만든 백주가 날이 밝은 대낮을 캄캄한 밤으로 만들었어요. 사흘 동안.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 수없이 열 가지 기적, 뭐 장자 죽는 거, 뭐 홍해 걷는 거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이 군인이 바다나 이저 강을 걷는다는 거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전략상 아주 신경을 쓰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 건너가기 힘들거든요. 난강 같은 낙동강 제가 그때 보니까 피가 그냥 강에 막 피가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쏘는데 딱 진지를 가지고 놓고 비행기 공습하면 뒤로 쏘는데 그냥 건네버리는 거예요. 건네버리면 그냥 가다가 강에서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 노출되니까 그게 막 피가 막 피 흘러가요. 그런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 건너가는 거를 그냥 모세가 막대기 가지고 지팽이 가지고 촉 가려지니까 싹 갈라져 버렸어요.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해서 모세 시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기적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많이 이제 오셔서 베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기적을 많이 베풀리라고 이사야 35장이든지 구약성경에 또 예언한 바가 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뭐 등등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서 이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려. 이들은 꼭 이제 세상의 메시아 즉 구주라고도 하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건질 왕을 뜻했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릴 왕, 로마 권세를 쳐부수고 독립하고 경제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참 평화의 나라가 되고 자기들은 1등 국민이 되고 이방인들은 전부 문지기처럼 이렇게 그저 심부름꾼으로 된다. 뭐 이렇게 좀 잘못된 해석인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중에 공통된 거는 메시아가 오면은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세운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다르게 주님이 하시지만 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이라 할까? 그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왕, 그분이 틀림없습니까? 학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이가 의심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의심했다 그러는데 꼭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고 잘못된 건 없어요. 그도 아직도 진리 지식이 우리만큼도 못했으니까요. 예수를 만나긴 만났지만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한창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를 하시다가 그 사람들을 대답하시면서 가서 일러라 할 때 요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그대로 일러라.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를 그리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의심하지 말라. 그는 바람에 흘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면서 요한을 변호하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일러보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상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보고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것은 왜냐?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까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데 그래 기적이 보여질 때마다 저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기적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야 이제는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혹 그 선지자나 에이 우리나라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성경 제가 이 말씀 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생각한 게 처음입니다. 성경 다루지 않은 게 많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문헌도 좀 참고하면서 묵상도 해보는 가운데 여기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 무슨 말 나오려고 그래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후까지. 예수님이 저들이 저렇게 믿고 환호하고 메시아가 왔다든지 선지자가 왔다고 지금 막 소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신용했다고요? 신용하지 않았다고요? 신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믿음 다 생기는 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희한한 거 체험했다고 그 귀하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는 기적은 신앙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 신학적인 것은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기이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믿거니 하면서 스스로 속기 쉽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 우리를 기울이는 삶이다.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고울이 믿지 아니함으로 회개지 아니함으로 하는데 어딥니까? 가보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베세다야 어병이요 나나 맥인데거든요.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환호하고 좋다 그러고 예수님을 당장 끌고 가 그저 막 강제로 끌고 가서 왕좌에 올리고 이제 우리나라 왕 독립하게 됐다고 예수님은 살짝 피해 산으로 갔습니다. 왜? 저들 속에 참 믿음이 있었습니까? 또 다음 날도 막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은 이미 다른 의미다. 이것은 믿음 있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보낸 메시아를 알고 찾아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날 찾아온 것도 예수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속을 알았단 말이에요. 벌써 예수 찾아와서 믿는 동기 교회에 나오는 동기를 알았어요. 왜 교회에 나오는지. 참 믿음이 아니더라. 주님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 참 믿음이 아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을 그날 얘기하니까 내 살을 먹어야 산다. 이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고 세상의 축복도 거기서부터 풀어내려와야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 것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시만 하나님과 복이 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어서 네게 준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 예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사람이 친히 속에 친히 여기만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아서 어떻게 뭐 여기 의탁이란 말은 요 PTO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말에서 말 같은 말, 하나님 믿을 때도 같은 말을 쓴 거예요. 예, 믿는다 그 같은 거예요. Trust 혹은 Intrust 이 번역이 됐는데 그저 히란 말에는 같은 뜻이에요. 믿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예수님도 믿어주거든요. 예수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믿으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믿으시고 교회의 기초처럼 삼아 하나님의 교회 기초돌 한 이번 기초가 뭐 기분 남은 흔들거리면 그게 뭐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도 믿음이 교회에 튼튼하게 서는 교회는요 이 기초돌들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뭐 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직원 아니라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초돌처럼 다 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오늘 새벽에 자문이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 기초돌을 위해 거기다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와 교회 전체 의인 50명 있으면 서담성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기초된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인이 돼. 이런 의인. 그런 믿음으로 된 거죠. 이제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은 보면 아시죠. 예수님은 뭐 우리 사람은 누구 통해 알잖아요. 목사님 누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럼 그런가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이게 편견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 이권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판단이 흐려요 항상. 그 냉철하게 사실 그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재판관도 재판소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입니까? 나 재판 중에 몇 번 이제 뭐 방청도 가보기도 하고 이제 가봤는데, 아이고 뭐 경찰서에 뭐 그 무슨 또 조사받는다는데 가봤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요 말 한마디 요거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뭐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거든요. 그 저 법조에 가니까 아하고 어하고 다르더군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얼마나 그 취조관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증거를 대야 되지, 문서를 가져와야 되지, 복잡한 거 이런 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거를 뒤적뒤적하고 증거를 뭐 증거를 가져야 되거든. 어떤 판사는 또 뭐 모르니까 뭘 하나 믿지 못하겠다고 집어 기가 모르겠다고 그래 버려. 참 모릅니다. 사람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저 범은 너 옳고 너 그러다 직관을 통해서 범은 알아요. 속을 다 아시니까. 매튜 헨리 해석 중 제가 읽어보니까 체하는 것도 안다 그랬어요. 체 뭐 잘난 체해도 못난 주제에 가지고 잘난 체해도 알고 하는 체해도 안 하는 것도 알고 예? 안 한 체해도 또 한 것도 알고 체도 안다 그랬더라고. 무슨 체도 다 아신데 척 범은 아신데. 아 오늘 아침 제가 입어서 또 가만 묵상을 하다가 하, 참, 오 주여 당신의 전지 앞에 누가 서리 어릴까. 무슨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요 말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요렇고 저렇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예수님은 깊이 아시는데. 여러분 과부가 엽전 두니바 쟀다고요. 부자들은 많이 쩔렁쩔렁 바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판단 내리시기를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아니고 다임 냈다 할까 코로 냈다 할까 고발. 이 과부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요거 다 바쳐서 전체를 다 바쳐. 그러니까요 헌금도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십니다. 뭐 사람 앞에 비교해 좀 낫다 그건 안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굉장하지만 그 축복도는 달라요. 뭐 과부가 2000년 역사를 두고 과부를 하나님이 예찬하고 쓰시고 장차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고 일어서면 아시며 머리털을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아시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는 누가 서리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조명되어 우리 마음이 우리가 드러날 때에는 말이 딱 중단이 되어버리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죽을 자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저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면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쓱 비치면 하나님 말씀의 빛을 척 비치면 그대로 다 드러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말?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초면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는 짐작에 가지고 때리는 거죠. 짐작. 그거 마귀가 아는 것도 있지만요. 짐작에 누구 말 맞다나 감나무가 집에 있어. 그러면 그 대답은 둘 다 맞는데요. 없습니다. 없길래 다행이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있길래 다행이지. 그런데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대로 보는 그대로 바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실상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주님.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본명이 시몬이거든. 너 기바라. 내 장차 기바가 되리라 그랬어. 어떻게? 참 믿음.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도 믿을 뿐 아니라 사람도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질 때 너는 개바가 되리라. 요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를 고백하고 믿게 된 거예요. 예. 나다나엘이 올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너 있었지. 예, 대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죄를 많이 짓지요. 혼자 있으면 죄스러운 생각도 하고 죄 짓기 쉬운 거거든요. 무화과나무 아래 내가 있어요. 그때 뭘 했겠나. 메시아 기다렸어요. 벌써 이 주님의 제자될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신이시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뭐하지. 깜짝 놀라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 베드로 알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볼 일이니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할 것.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 베드로 그대로 죽었다고 전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전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속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표준에 맞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실은 요 본문 말씀에 것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걸 뒤집어 보면 뭐입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성경의 주님에서 볼 때 주님은 저들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주님 믿었지만은 저들의 믿음의 차원이 어떠한가? 표적 기적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표적을 주시는 것은 표적 자체를 만족하라는 건 아니에요. 떡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로 떡 나눠준 것은 떡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는 고기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를 알라 이거예요. 그 떡 주는 분은 생각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러니 떡 주니까 김치국부터 마시려 가지 떡 주는 분은 생각도 안 해.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지는 자세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떡 주는 분보다는 또 그게 귀하다고. 돈 주는 분보다는 뭐이 더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해. 어떤 목사님이 뭐 솔직한 고백을 하시다마는 솔직한 건 모르지만은 라스베가스 가서 돈을 몇 분 잃었대. 아 큰일 났더래. 그래서 그냥 붙잡고는 주여 하고 이렇게 당겼다고 그러더니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쓰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기뻐.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격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만족이에요. 그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불만하지 않아요. 예수가 아직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를 지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채워서 그저 이 사람의 저 사람 불만을 토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소원이 없노라. 직역하면 그거예요. 내가 소원이 없노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왜 만족이 없느냐 여러분. 세상 거 이거 다르고 저라고 제가 안 해주고 누가 안 해주고 남편이 안 해주고 부인이 안 해주고 뭐 그래서 만족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해보자. 저 아이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저 고쳐주세요. 고쳐주는 기도가 좋지요. 그러나 주님과 거리를 접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주님과 거리를 접히면은 내가 우선 신앙상의 만족을 가지고 은혜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신앙을 주님 만족히 여기잖아. 표적이 귀합니다. 표적이 믿음으로 이르는 아까 신학적으로도 믿음에 이르게 하는 표적인데 그건 예수를 발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한 대로 이 표적이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표적이 있다. 이건 이때 육적 표적이에요. 표적을 위한 표적. 그래 그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는 직전으로 하고 오직 표적을 구한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독립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좀 미운 사람 불덩어리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그랬죠? 불을 내려가지고 바싹 태워버리십시오. 예수 통해서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게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데 이런 표적을 구할 때 잘못된 것이 참으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표적의 원천인데 표적의 근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무엇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때는 와서 선생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세요. 주는 표적을 믿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여기 이 장에도 나와요. 내가 이런 일을 성전을 청결케하리 이런 권위를 가지고 네가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표적을 통해서 네 신분을 입증해라. 마귀도 그랬지 마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걸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지. 그렇죠? 돌 가지고 떡 만드는 표적. 기적을 통해서 찝증해라. 잘못된 거죠. 마하고 마귀 장난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들아의 견해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무엇을 해주면은 인정하고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우선. 그래서 믿음을 우선, 성경에 믿음을 우선 둡니다. 언제든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영광은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거예요. 선생님 냄새 나는데요. 징조가 안 좋아요. 징조. 징조가 안 좋은데요. 네가 믿으면 도롱게 노라니까 썩은 냄새는 나흘댔거든. 나사로 죽은지 나흘댔죠. 예수님 무덤문 열어놓으니까 너무 민망해서 선생님 냄새 나는데요. 네가 믿으면 25절에 그랬거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네 어라비가 살리라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고 다른 징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유 썩은 냄새가 나. 징조가 안 좋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걸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걸 우선해가지고 뭘 사업이 잘 비즈니스가 잘 되면 오 할렐루야 다 이 비즈니스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맨날 갑니까? 비즈니스 안 될 때는 어디 갑니까? 잘해본 어떻게 하나님이 이상해. 표적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표적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럼 믿음 얼마 안 가면 변동이 일어납니다. 변태가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버리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괴로워도 믿음 먼저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표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표적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표적을 표적은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창조적인 표적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표적이 따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딸래 보내주는 건데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는 표적도 표적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라. 이것을 위해서 표적을 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의탁할 수. 한 가지도 직분도 무엇도 그에게 뭘 줄 수가 없어. 은혜도 줄 수가 없고 구원도 줄 수가 없고 은사도 줄 수가 없고 귀한 직분도 귀한 모든 것들을 줄 수가 보화도 맡길 수가 없어요. 위탁할 수가 없어. 이 의탁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거지만은 거기 위탁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표적에 의존하지는 않냐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려워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환난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 이전에 환난 날이 되면은 주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라.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인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주면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주면 믿겠습니다. 그저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뭔들 안 하겠습니까? 그저 1억 달러라도 그저 그냥 주시면 내가 그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게 표적 따라가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안만 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워도 영접하면은 반드시 표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 기적적인 역사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오늘 믿을 수 있는 믿음. 희랑이 저 밑에 있죠. 희랑이 그날요. 그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왜 나와? 전에도 나왔는데 뭐 안 나왔다 어쩌다 나왔어요. 집에 아버지 무슨 문제가 좀 사업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왔다 그래요. 뭐 부탁도 안 하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그날 저녁에 사고 났어요. 그날 저녁에 사고 나는데 그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면 차가 망가지는데 사람 견디겠습니까? 바로 운전석 막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탁 막아서 건져줬어요. 근데 9시인데요. 전화가 9시인데 누가 증인 설 거예요? 또 남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밤 9시인데 어떻게 될 거예요? 참 위험한데 증인을 딱 줬는데 세 사람 증인이 탁 나타나 자원해서 아주 확고부도한 증인이 섰어요. 누군가 하면 그 증인이 누구냐 하면 세 사람 다 경찰관이래요. 그걸 딱 앉혀놓더니 걱정하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자기들이 다 레포트 해주고 우리가 증인 선다 탁 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여러분 그냥 소홀히 듣지 마세요. 교회가 좀 어렵다고요? 교회가 좀 안 된 가정이 좀 어렵다고요? 그 표적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주를 쳐다보고 주님 믿습니다. 먼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신앙의 이름은요 자녀 문제 모든 문제 이 세상 것도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렇게 믿으면은 이런 믿음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은 나가서 자기 종 고쳐달라고 사람 보냈더니 예수님이 오갔다고 나섰습니다. 사람 보내가 어디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그럼 어떡하느냐 말씀으로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 없더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더니 그 시에 표적이 따라갔어요. 표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은 첫 단계에 있습니다. 그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봐야 또 호기심도 가지고 예수를 만날 기회도 되니까. 그러나 표적만 따라가면 항상 표적 따라 뭐 잘 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주님과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 안 따라가도 표적이 날 따라오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그 경이로운 기적에 매료되고 감동되어 충격을 받아 다 믿었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 섭섭함 금치 못하는 것은 저들이 속에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입증하려고 기적을 달라고 주님 이외에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상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으며 주님 이상 더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오늘도 머리 숙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참 믿음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표적을 따라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믿고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표적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기적적 생애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